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 384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부분을 읽었는데 1, 2절에 그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이 1, 2절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누가 쓰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그 베드로죠. 자, 수신인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라는 말하고 이제 이어져서 이 수신인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와 같은 급으로 이 수신인을 대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리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또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과는 좀 다른 훨씬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예전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본 사람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봤냐 하면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을 여기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보았던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복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면모는 계시록 같은 데나 몇 군데 나오지 거의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른이 지금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를 보면 뭔가 중요한 말이 있어서 이 편지까지 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이 편지의 분위기는 이런 면도 있죠. 12절, 1장 12절에 보시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여러분들을 일깨운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장막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사도의 육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인사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서신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표현이 덧붙여져 있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가능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냥 말로,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 있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갈수록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사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이 교우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알미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영생이란 말은 구원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거의 구원과 동급으로 말하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그저 평안하세요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곧 구원된 자이기에 누리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 무언가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듯이 3절부터 11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나오고 또 신자들이 해야 할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에게, 이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 크게 말하면 신자에게 펼쳐진 삶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신자에게 벌어진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벌이신 일일 텐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 같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은 대체 뭘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우리를 늘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또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그것은 신기한 능력이, 여기 이제 신기한은 신적인 능력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된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었다라는 것, 이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보통 우리가 갖는 관심은 나입니다. 나. 나한테도 뭐 훌륭한 게 있을까? 좋은 점이 있을까? 이런 게 우리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 테스트 해보면 테스트를 해서 뭘 이제 바로잡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내 성격에도 좋은 점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면 안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까먹으니까 또 테스트하고 또 기억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나한테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조모임에서도 가장 쉽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조원들 칭찬하기를 하면 아주 훈훈해집니다. 한 시간만 지나가면 천국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너는 이런 게 참 훌륭해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아주 금방 따뜻해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관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와, 너 참 멋있다. 너 안에는 참 귀한 게 있구나.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내 장점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데도 자꾸 모른 척하시고 이렇게만 답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뭐가 훌륭한지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저 어때요? 라고 제 삶은 뭔가요? 라고 묻는데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멋지다. 내 삶에는 어떤 능력이 쏟아져 내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그 신자로 살아가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그 내부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바깥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쏟아져 부어진 존재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성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자로 사는 일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해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자신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제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훌륭해지고 싶죠. 그래서 어디에 기댈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이 그 자신만으로도 충분하게 되어서 어디에도 기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밀려 들어온 능력이 우리를 어딘가로 밀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다듬고 내 안에 무언가를 계속 축적시켜서 그 전과는 다른 면모를 갖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무언가 쏟아져 내리고 그것이 내 삶을 온통 물들이는 것, 즉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다시 본문에 보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이 능력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주었다는 말입니다. 자, 뭘 줬냐 하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죠. 난 이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경건 이런 건 주로 교회에서만 듣는 일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생명과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이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 여러분 중에 죽음을 바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표는 죽는 것이다. 예, 그런 분들은 잘 없겠죠. 때로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 때가 있지만 그걸 떠올리는 때는 죽음 자체를 동경해서라기보다는 뭐가 잘 안 돼서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싶을 때, 그럴 때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기분 나쁠 때 죽고 싶지, 그냥 죽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죽음 말고 생명 쪽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표현에 바꿔보면 없어지는 것 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차라리 이렇게 없을 바에야 나도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라고 약간 짜증을 부릴 때 죽음을 떠올리지 그 자체로 죽음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있는 것, 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매특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허무한 것을 의미를 갖게 만드시는 분,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별명,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은 최고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학책에 쓰여 있습니다. 거기 선이라는 말은 좋음이라는 말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최고로 좋은 분이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경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가장 좋은 것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반대말은 나쁜 것, 후진 것, 이런 게 이제 경건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 그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 싶은 좋은 것, 생명과 경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질문이 있죠. 뭐냐 하면 주신 분은 있다는데 받은 쪽에서는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받은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배달 사고가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나눠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냐 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도 그리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걸 그렇다고 확인을 잘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부러워 보이는 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부에만 봐도 저 사람이 저런 것은 참 좋겠다,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다 부러울 만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다들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넉넉히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일이어서 계속 못 받은 것처럼 느끼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죠.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교훈을 하나 끌어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것은 실은 없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꿈을 버리라든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이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없는 것으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스산한 건 아닌가, 내 존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싶은 무언가를 떠올리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없는 것을 가져다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오늘을 채워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인가? 필요한 게 있다고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행복을 위해 바라고 있는 그것이 밑에 나오는 정말 행복해지려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따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주어지는 방식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 때에 이런 것이 주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특이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행동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아보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인식의 문제,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알았다 같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은 지식의 문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과 관련된 일이어서 성경은 아주 여러 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컨디션 나쁠 때도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나서 3장 후반부부터 3절 후반 절과 4절에 이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3절 후반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을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행동이 몇 가지로 나열되고 있는데 대략 세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벌어진 일로 여기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먼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씨의 시가 있죠. 자,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 자,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뭔가 기다릴 게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뭐 기다리는 게 있으십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자는 사이에 성탄절이 지나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뭘 잘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자, 명절 때도 피곤하고 좋은 날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기다리기보다는 지나가면 좋겠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탄절을 기다려도 되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날 그 빨간 날 나를 위해 있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분과 같은 그룹에 넣기로 하셨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괴로움, 어디에 도무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겪는 그 괴로움, 그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인사이더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 세 가지 행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발휘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또 덕이란 말, 덕은 무슨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때가 많은데 여기 나오는 덕은 그리스 철학 배우신 분들은 플라톤 철학할 때 들어보신 말일 텐데 그때 말한 덕입니다. 덕,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그러는데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죠. 탁월함,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 그걸 여기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아주 탁월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겠지만 우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하나님 자신을 친히 동원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실은 굉장히 이상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속담 아시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자, 잘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빈대가 미우면 초가삼간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아주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 버전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런 것입니다. 너 구원하자고 우주를 바친다. 이제 이런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간혹 쓰는 말입니다. 평생에 한 번쯤 쓰는데 당신을 얻으려면 우주를 버릴 수 있어요 같은 거, 프로포즈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이 표현은 아껴둬서 한 번밖에 안 쓰고 주로 인생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쓰냐면 나 짜증난다고 우주를 태워버리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동원하셨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런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도가, 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바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약속이 있는 인생, 성경에는 그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설명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면, 신약성경 365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약속을 갖고 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11장 전체가 그렇지만 1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갖고는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고생한 얘기도 많이 나와서 방금 여기도 그래서 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진짜로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진짜로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무엇으로도 붙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자, 돌아갈 기회를 이렇게 크게 열어놨는데 안 돌아가죠. 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전액 장학금 주기로 생활비도 주기로 하고 고3으로 초대하면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자, 이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누구랑 훌쩍 떠나서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약속을 받아서. 자, 23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나옵니다. 자, 모세 23절에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내버릴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는가? 자, 상주심을 바라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애굽의 모든 보화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이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약속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도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모든 것을 팔고 난 떠날 수 있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약속받은 사람들. 자, 우리 전에도,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살다가 가신 분들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 약속을 받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가득히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매진이 되지 않고, 품절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베드로후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이 일들을 도대체 왜 하셨는가? 왜 부르셨고, 무슨 약속을 주려고 하시는가? 약속을 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썩어짐이 뭘까요? 세상에서 썩어짐. 썩어짐. 죽음입니다. 죽음. 자, 여러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경험들 그게 뭘까요? 죽을 뻔한 경험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목도한 경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깊어지기도 하고 그게 썩어짐의 위력이죠. 자, 썩어짐 앞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썩어짐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광. 자, 영광은 깊은 단어지만 쉽게 두 가지만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빛나는 것이죠. 빛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선글라스 끼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 시편 1편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 사이에 대조가 나옵니다. 자, 악인은 뭐라고 요약되냐 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죠.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날아가죠.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바람 따라 어디든 날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태풍이 와도 내가 있는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어떤 것에도 어떤 것, 하나님 말고는 흔들 수 없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해서 이제 권면이 나오죠. 자, 베드로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권면 왜 있는 것일까요? 자, 권면은 앞에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러니 이렇게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처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은 참 벅차고 좋은 것입니다. 별로 딴 곳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면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림의 떡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각각을 봐도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은 어디서 되냐면 출발점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믿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선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도달하는 어떤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 항목들이 각각 단계에 따라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단계라면 우리는 거의 저 뒤로 가볼 수가 없죠. 두꺼운 참고서 사서 10조까지 까맣게 하고 뒤에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이렇게 우선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럼 이런 것 떠올리라는 것이죠. 아까 생각한 우리 마음의 소원, 이것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어서, 이루어질 것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 봐 걱정됐던 그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라면 여전히 우리 인생은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목표 지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최종적인 것은 이제 사랑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자, 형제 우애는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자, 교우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 형제 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사랑은 뭐냐면 나하고 엮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희생하게 된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깊은 배려와 사랑을, 배려와 관심과 물질을 베푸는 것일까? 이제 이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했던 점이었습니다. 자, 사랑.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어떤 것들이 놓이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살이 지식, 뭐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덕도 있습니다. 덕. 그 이 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싶죠. 덕은 흔히들 도덕성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 탁월함이죠. 탁월함. 자, 우리에겐 탁월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탁월함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으로서의 탁월함,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분에 따라서는 이 탁월함은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어진 것에 대한 탁월함을 추구할 것, 이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을 발휘해야 될 항목이 여기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절제와 인내죠. 자, 절제와 인내가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절제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 자꾸 가는데 참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란 넉넉히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면 절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때도 절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그냥 막 풀어져 있는데 아무 긴장도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을 혹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에서 멀지 않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그런 걸 추구했습니다. 내 마음은 안 움직여도 자동으로 막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현장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도 그런 것이죠. 자, 인내란 언제 발휘하는 걸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신앙의 삶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인내할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간혹 내가 잘하고 있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를 생각할 때 순탄하게 일이 풀려가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자, 인내는 늘 발휘되도록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인내가 필요 없는 상황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안 참아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역시 이단과 가까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실은 절제하고 인내가 있어야 형제 우애도 되고 사랑도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힘써 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하라라는 말은 이제 공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리에 지식도 넣고 인내도 넣고 절제도 넣고 탁월함도 넣고 이렇게 넣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년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상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주위에 널린 일입니다. 참는 일, 절제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 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더 그저 그림의 떡으로 남지 않게 하신다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권면을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자, 이런 것이 너희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것인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흡족한 즉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것이 늘어나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게으르지 않고는 어떤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믿음에 더하는 일을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만 남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가 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어찌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가 누구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16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최고의 초월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변모하시는 것은 종말에는 나오는 일이죠. 아마 베드로후서가 쓰였을 때보다 훨씬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 정도가 환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경험했죠. 그렇게 최고의 초월적 경험을 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힘써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비초월적인 것이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 자,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누가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누가 확인하지 못하죠. 자, 사랑해봐서 알지만 형제를 우애를 해봐서 알지만 잘해주려고 해서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을 겪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하라. 자, 영어 단어로 con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 또 많이 쓴 단어죠. 자, 어떤 말이냐 하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이 귀로만 들었던 것이 진짜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굳게 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이신 일이 현실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행한다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의 권면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약속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림의 떡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가 13절 이하에서 말했던 그 심정을 떠올려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남길 말이 있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택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도의 권면을 따라가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그 권면을 따른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시리라는 이 단어, 주시리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 더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마구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주시느냐? 천국에 들어감을 주신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꾸만 더해갈수록 우리의 노력을 더해갈수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천국으로 밀어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하였습니다. 자, 신자의 과거는 부르심과 약속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공간이었죠. 자, 신자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오늘이 있죠. 자, 오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권면으로 채워가라 라는 그런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하고 거기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그것을 열심히 하면 천국으로는 하나님이 밀고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우리를 천국으로 밀고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절제와 인내를 발휘하고 형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몫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지 아시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권면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 맛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